지난 4월 초에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결혼 시리즈의 설교를 행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통해서 이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절부터 7절을 다 읽지 않았고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만 읽었는데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 자매님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남자니까 우리 자매님들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또 이 말씀을 꺼내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시고 우리 남자라 해도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이 땅에서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로다가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 없이 우리 성도들의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가서 보니까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숙하게 단정한 그런 행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단장은 여기 꼭 너희가 여자만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남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단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많은 사치하던 사람들이 행하던 것처럼 과도하게 외적인 무언가를 드러내서 나를 보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장을 하되 정숙하게 해야 되고 특히 이 단장을 하기에 앞서서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고상하고 우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급작스럽게 이제 팽창이 되면서 여러 교회에서 또 예수님 믿지 않던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옷을 입고 와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0절 또 26절에서 27절 가서 보시면 목사의 책무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 강단에 섰을 때에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다 가르쳐야 되고 특히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 위해서 알려주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특히 공예배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 다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신데 특히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고 우리 가운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라가는 그러한 세대를 위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한 번은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또 오늘과 같이 아침에 공예배 때 이것을 알려드려야 그래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전 성도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염려가 돼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어떤 특정한 옷 모습이나 신발 신는 거나 이와 같은 그 태도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전혀 이렇게 이 말씀 들으실 때 나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시는가 이 말씀을 좀 마음판에 내가 새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예배를 드릴 때 옷차림의 규례가 있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들이 무엇을 입고 오든 무엇을 하고 오든 교회만 오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 오기만 하면 되지 밖에서 무슨 일을 했든 교회에 올 때 어떤 모습을 하든 교회만 오면 된다 이와 같은 논리를 펴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널리 전달해야 될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실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겉모습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만 바르면 된다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또 목사는 설교할 때 이와 같은 모든 영적 생활 이 하는 것이 결국은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주일에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옷차림 하나하나 우리의 이 자세 하나 동작 하나 하는 거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또 주일 오후에 이 공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옷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 창조물을 많이 만드셨어요.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벌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창조물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창조물이 있고 심지어 사람보다 힘이 세고 권능이 센 천사도 옷은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만 이 옷에 대해 신경 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옷으로 이렇게 옷에 관한 내용으로 가서 살펴보시면 처음에 시작이 옷과 함께 시작이 되고 끝도 옷과 함께 끝납니다. 창세기 시작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주시고 요한계시록 맨 끝날 때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운 아마포 옷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성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옷의 관점에서 보면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는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사는 것도 옷을 입고 옷을 벗고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제 말이 진짠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 이 몸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오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이 몸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그걸 옷 입는다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4절 가서 보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함이 아니 입고자 함이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고자 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집으로 옷 입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고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옷이 사람을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그 패션 브랜드를 사서 자기를 치장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아닌 남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도 다 알 겁니다. 짝퉁이 왜 생기냐? 돈은 없지만 그래도 유명 브랜드를 입었다고 해야 내 모습이 사람에게 이렇게 옳게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과장을 합니다. 사람은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창조물이에요.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 특히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사실 대부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것만 딱 보면 벌써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나이가 적은지 이 사람이 기품이 있는 사람인지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의 옷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은 겉장으로 판단해 볼 수가 없어요. 겉장 보고 책을 판단해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사람은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기 16장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 그와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형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의 큰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키가 굉장히 크고 멋있게 생겼어요.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야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곧바로 사무엘아 내가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중심 마음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오용해서 겉이 아니라 속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불신자들은 먼저 저 사람의 겉모습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표출해서 세상에 내보이는가.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 성도가 거룩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말을 정직하게 하고 행실을 정직하게 하면 그러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 겉모습을 보고 사람은 사람을 판단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옷에는 위력이 있어요. 뭐 8톤, 16톤 덤프트럭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옷을 입고 가서 그 운전기사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사람이라도 교통경찰관 제복을 딱 입고 가서 당신 법을 어겼다고 하면 꼼짝없이 말을 듣거든요. 왜 그래요? 옷에 위력이 들어있어요. 권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을 하러 간 다음에 인터뷰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옷에 위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고상하게 그렇게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군인 하시는 그와 같은 형제님이 있습니다. 군인 제복을 입었을 때는 내가 이러한 제복을 입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히 악한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집에 와서 민간인의 옷을 입게 되면 그러면 해이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군복을 벗어버리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사실 아니라 옷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장소에 갑니다.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 있어야 되고 영화관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직장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운동할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우리 인간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입는 옷 얘기하는 거예요. 입는 것, 먹는 것, 그 다음에 잠자는 것.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옷이기 때문에 의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그 예배와 그 다음에 옷차림이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까지 성경을 한번 가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우리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그 당시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을 그 세상에서 구출해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 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의 동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동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말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행동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갖고 있는 아주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도 평생토록 영원 무궁토록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관습을 가지고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뭐냐? 가장 존귀하신 대상인 그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가장 존귀한 방법으로 섬기는 게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로 섬기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가장 존귀한 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가장 존귀하게 섬기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살면서 사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방법으로 가장 존귀하게 섬기는 것 이게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예배에서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태도와 그 다음에 옷차림과 그 다음에 목소리와 자세를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만 같이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시간에 널리 선포를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낭독하고 앉아서 있는 거 하나하나 그 자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낙심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오전 11시에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있을 땐 느끼지 못하는 그와 같은 감흥과 감동이 이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런 세상에 찌든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힘을 얻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낙심했지만 내가 오늘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공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공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옷차림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시편을 썼습니다.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니라.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예배 참여할 때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와 같은 엄중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세 하나, 동작 하나, 예, 그 다음에 옷차림 하나, 말하는 거, 노래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말씀 낭독하는 거, 목사는 설교하는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건가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한마디로 뭐냐? 속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깨끗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옷차림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12절에서 1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못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헌물을 바칠 때 다리 절고 병 들고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헌물을 드리는데 너희가 그와 같은 헌물을 한번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그 헌물을 받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결코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와 같은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자세는 뭐냐? 희생의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헌물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과부가 이 렙돈이라고 하는 얼마 안 되는 그런 돈을 드렸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드린 그것보다 이 여인이 얼마 드리지 않은 이 두 렙돈, 이 렙돈이 그들 모든 사람이 드린 모든 헌금보다 더 많은 거다. 왜 그러냐? 이 여자는 이 렙돈이 곧 이 여자의 생활비 전부인데 이 생활비 전부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희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이 예배의 그 차이를 한번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시대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희생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희생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자체가 희생물이요,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이 영이고 하시는 성전이요, 성도들 자체가 이와 같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보다 더 엄중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오늘 여기 가서 예배 드릴 때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토요일 날도 저녁 때 일찍 잠자야 되고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새 돈을 다리미질까지 해갖고 그래서 그걸 갖다 헌금하도록 한 그와 같은 게 단순히 그게 어떤 외적인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까지 빳빳하게 다려서 이 헌금통에 넣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런 거 무시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 복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추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슬리퍼 신고 그렇게 갈 수 없겠죠. 그렇게 가면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그 신랑 신부를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가서 입고 가서 그 사람들 결혼하는 걸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 갈 때 그 이상은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복장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복장에 신경을 써야 돼요. 성경을 가셔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남자에 대해서 복장을 이렇게 하라 하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서 보시면 우리 자매님들은 복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냐,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 1차적으로 여기 너희는 자매님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을 해야 되고 과도하게 치장을 하면 안 된다. 속사람의 조용한 그런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1차적으로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매님들에 대한 복장 이야기는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달리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고 여자는 듣는 것에 약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자 자매님들이 복장을 제대로 안 입고 남자가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장을 하고 나오면 우리 남자 형제들에게 실족거리를 주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실족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 자매님들에 대해서 복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벌거벗은 사람 이런 사진이 있다. 남자들은 거기에 금방 유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매님들은 별로 그렇게 거기에 유혹이 되지 않는다고 통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보시면서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숙하게 단정하게 또 얌전하게 옷을 입는 그런 자매님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구절들을 또 오용해갖고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해서는 안 되고 또 귀걸이 해서 안 되고 그렇죠? 뭘 해서 안 되고 장식품을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도 또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을 고운 아마포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5편 13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거기 가서 보시면 메시아와 그 다음에 메시아의 신부에 대한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 신부를 아름답게 장식한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아름답게 정숙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취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이건 과도하다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 그 이상으로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려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내적인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에 대해서 이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정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얌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얌전하다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shamefacedness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그와 같은 여자들이 돼야 된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옷을 입을 때 정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래서 남들에게 정말 덕을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장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우리 자매님들에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 형제님들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부에 합당하게 단정하게 정숙하게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단장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그러면 복장 입는 게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저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신사복을 입고 뭐 가능하면 타이를 메고 양복 입고 오면 구두 신고 그러면 남자들은 끝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장 이야기가 나올 때도 남자들에 대한 복장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에 대한 복장이 이게 조금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단정하고 또 정숙하고 그다음에 얌전한 것인가 성경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님들 옷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보통 근본주의 침례교 이쪽 교회에서 늘 애용하는 구절이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 누구나 다 이걸 들고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명기 22장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읽고는 여자는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되고 치마를 입지 않은 그 여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가서 읽어보시죠. 10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아, 섞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1절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뭐예요? 혼방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너는 너를 위해 내 몸을 덮는 데 쓰는 내 의복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만들어도 내 귀에 술을 만들어서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입는 것과 다른 식의 옷을 입어야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섞어서 뭐 하는 걸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여자는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되고 치마를 안 입으면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입는 것이 우리 자매님들에게 단정하고 또 정숙하고 얌전한 것인가 성경 말씀을 가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처음에 이 일이 생긴 것을 가만히 살펴보셔야 돼요. 옷 이야기가 처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죠? 처음에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벌거벗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드러난 게 뭐예요? 아이고, 이거 벌거벗었구나. 그렇죠? 내가 벌거벗었구나 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로 이 앞만 가리는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숨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옷을 만들어서 무언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 이거 왜 벌거벗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내가 벌거벗었다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만들어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린 단순하게 가죽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가서 보시면 코트를 만들어주셔요. 코트, 알겠죠? 가죽 코트를 만들어주셔요. 코트면 어느 정도 길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앞만 가리는 그런 스타일은 벌거벗은 거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코트 어느 정도 길게 내려와야 내가 볼 때 너희가 벌거벗지 않은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금방 저와 여러분이 안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야 벌거벗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것도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그 의복을 하나님이 직접 제정을 해 주시면서 42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 이르게까지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벌거벗음을 덮어야 제사장이 제단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는 반바지를 입어야 되냐? 예, 무릎까지 내려와서 허벅지가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반바지를 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3절도 벌거벗음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벌거벗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 바빌론의 처녀 따라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오 갈대아 사람들의 따라 왕좌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불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빌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지만 결국은 수치를 당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내 머리단을 드러내고, 보세요, 다리를 드러내며 넓적다리를 드러내고 강들을 건너라. 넓적다리를 드러내고 강들을 건너면 3절에 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벌거벗었냐 벌거벗지 않았냐의 그 기준은 넓적다리가 보이지 않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여자의 넓적다리가 보이는 것, 그건 하나님이 벌거벗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사장들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무릎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옷을 입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는 가능한 한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얘기하면 미니스커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때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거나 할 때 앞에 있는 남자 형제,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어요. 이 남자 형제의 음욕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장을 하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 특히 남자는 눈에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눈에 이 음욕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옷, 보장은 우리 자매님들이 삼가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럼 꼭 자매님들은 치마를 입어야 됩니까? 치마를. 자,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남자와 여자의 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를 짧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기 11장 14절에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길게 장발하고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여자와 같이 긴 머리를 하면 본성 자체도 그건 수치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느 정도 길어야 되고 여자는 어느 정도 짧아야 되고 여자는 얼마 정도 길어야 되느냐. 그 기준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보니까 아, 저건 여자에게 합당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와 같은 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따라 행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자가 치마를 입어야 되느냐 아니면 바지를 입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역시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도 화장실을 갈 겁니다. 아프리카를 가든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화장실 가면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잖아요. 가서 보시면 어느 나라든 영어는 man, 여자 woman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할머니나 누가 영어를 못 읽어도 이게 여자 화장실이니 남자 화장실이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남자 화장실은 바지로 돼 있고 여자 화장실은 치마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공통. 어딜 가도. 왜 그래? 우리 본성 속에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라는 게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치마를 어디 무릎 밑에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치마를 입는 것이 합당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밑에까지 오면 되니까 저 밑에 땅에까지 질질 끌리는 그런 치마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벌거벗음은 허벅지를 가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 남자의 음욕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수준의 치마든지 바지든지 입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바지를 입으면 된다 하니까 제가 또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바지를 입는데 여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꽉 끼는 그런 바지를 입으면 그것이 또 남자의 음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점잖게 바지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그 얌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그 신체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그와 같은 수준의 것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여자는 몸의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적당한 수준의 치마든지 바지든지 입는 것이 공예배 드릴 때 나오는 그런 바른 자세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단정하다고 하는 말은 적당하다는 이야기예요. 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자매님이라 해도 운동할 때, 등산 갈 때, 카누 타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지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그 수치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등산 갔다가 넘어지면 다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는 얘기는 적절하게 입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적절하게 입어야 된다. 자, 그러면 치마면 다 되냐? 치마면 다 되냐? 치마도 몸에 꽉 달라붙게 입으면 그러면 바지 잘 입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단정하게 아름답게 얌전하게 입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양복을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으면 또 영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자매님이 여기 교회에 왔는데 바지를 입고 왔어요. 야, 이건 영적으로 틀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왔는데 17 왔는데 넥타이를 탁 하고 오니까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옷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단정하게 그렇게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옷차림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공예배에서 남자는 정장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준인데 이렇게 여름이 되고 우리나라 같이 이 에너지가 문제가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장 여름에는 피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셔츠를 입때 꼭 칼라가 있는 그런 셔츠와 구두를 신고 바지를 입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를 때 희생해야 된다 그랬죠? 희생. 그러니까 이렇게 정장을 하고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희생을 하는 거예요. 더울 때도 내가 이걸 참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큰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내가 조금 좀 편안하게 와야 되겠다 하신 분도 그렇게 하고 오셔도 저희 교회에서 여름에는 그것을 허용을 한다. 우리 자매님은 무릎 이하의 치마나 그 다음에 바지를 입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음욕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형태의 것을 입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행사를 맡으신 분이 있어요. 앞에서 찬송을 하든지 특송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낭독하든지 하여튼 무언가 예배를 드리신 예배에 참여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정장을 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정장을 하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할 때는 반드시 치마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그리스도의 옷차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상당히 민감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한 번만 다시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숙하게 행하는 것을 눈여겨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단정함과 정숙함과 그 다음에 얌전함이 이렇게 컴바인이 돼서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구나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옷차림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여 책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 좀 어렵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단정하게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밖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조금 정숙하게 단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와 같은 옷차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진 것을 희생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